늘 아내에게 이렇게 쥐어 사는 남자분이 계셨답니다. 이 남자분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으니까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잡혀 살면 어떡하냐고. 자네가 집안의 가장인데 오늘 밤부터 제대로 잡으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단단한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소엔 다르게 갑자기 들어가서부터 방문을 꽝 소리나게 닫아요. 그리고 식탁을 탕탕 치면서 막 주먹을 불끈불끈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막 호통을 치셨겠어요. 이봐, 내 말 잘 들어.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상 차려갖고 와. 그리고 식사 준비가 끝나면 저 위층에 있는 옷장에 있는 내 양복 다려서 갖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그거 입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술 좀 마시러 올 테니까 빨리 가서 하라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양복을 누가 나한테 입혀줘야 되고 넥타이까지 매줘야 되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잘 알지, 누구긴 누구야, 장의사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인물들 중에서, 위인들 중에서요,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부 생활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와 링컨 대통령과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세계적인 악녀였습니다. 학식 있는 대철학자였고요. 정말 이 철학의 기본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항상 부인한테 면박받고요. 물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그런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를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분을 데리고 삽니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다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지식과 또 명예와 그리고 또 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세계에 남겨놓은 많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행복한 부부생활을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부부 관계가 잘못된 게 뭐 한 가지 이유밖에 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관계라는 건 확실하고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일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뭐 좋은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 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의 첫째 조건이요. 성공이나 젊음이나 잘생긴 용모나 뭐 권리나 이런 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가 제일 첫 번째였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 어떻게 부부가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돌아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남편과 아내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남남으로 여러분 20년 또는 30년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다른 집안 환경과 또 다른 가치관과 다른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단숨에 막 조합이 잘 되고 화합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가정을 일곱 단계로 가정이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가정을 이뤄서 일곱 단계로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허니문 시절입니다. 이 시절 때는 두 사람이 다 행복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 행복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지나면 두 번째는 신혼 초 과도적인 관계가 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이 허니문 그 시간이 끝나고요.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사람이 바뀌어진 환경과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요. 또 좀 불편하지만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기 위해서 주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사귀거나 또 조종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것은 결혼 생활이 현실로 적응돼서 안정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아이들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생기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어떤 갈등이나 위기 때문에 잦은 말싸움과 그리고 또 다툼이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부부가 그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가정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혼돈과 위기의 단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잦은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 사이에 실망과 좌절감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복과 배척의 단계 혹은 재허신과 연합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그동안 쌓였던 많은 그 서로에게 실망했던 많은 감정들과 이 좌절감이 그 원망과 어떻게 보면 비통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리도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고립시키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보복이 될 수도 있고요. 보복이 가해질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이혼이라는 그런 엄청난 결과로도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고요. 더 서로에게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한 30대 말, 40대 초반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 단계는 빈 둥우리 단계라 그러죠. Empty Nest Stage라 그럽니다. 이 시기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들어들면서 그 서로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입지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성장한 자녀들은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을 위해서 하나둘씩 부모 곁을 떠나는 그런 공허감이 드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자녀들이 다시 부모가 되는 부메랑 스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자녀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부모가 겪었던 단계를 다시 밟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이제 그 뒷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맡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대부분 부부의 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끝없이 싸우고 조화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 가정은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으로는 다 맞지요. 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형성된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 안에서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가치관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부딪히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은 맞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내가 맞는데 벽에서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그 가정이, 그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22절과 24절에 거듭 얘기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33절에 보시면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4, 5절에 보시면 남편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 왼수를 어떻게, 다시 보기 싫은 남편을 어떻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아무리 뭐 순종하고 그래도 남녀가 다 평등한데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한데 어떻게든지 타협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결혼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한 아내입니다. 여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가 되었으면 가정의 권위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나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남편이 잘해줘서도 아닙니다. 부자에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고 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24절에 보시면 범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24절에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에게도 그 순종하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존경하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라고 무시하고 깔보지 마시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 존경해주고 또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남편 그 아내에게 얘기하고요. 오늘 성경은 남편이 지켜야 될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0절에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25절부터 30절까지 쭉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귀히 여기라고,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요하고 아내에게 독재자처럼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또 남편에게 복종하게 한 것은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힘이 세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정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요. 또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복종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5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은 뭐냐면 서로 죽게 하듯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부간에 서로 남에게 대하듯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탈무드에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이런 글을 남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세워서 그에게 섬기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에 방문을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고 몸치정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남편을 귀중히 여기라. 남편은 기꺼이 너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주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 25절에 보시면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25절에 있는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 것 같이 그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볼 때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를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를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하는데 괴롭히고 또 상처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난다고 서로 말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냉전하고 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와 같이 대할 수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며칠 동안 서로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침 일찍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부인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앉아있는 테이블 그 앞에다가 이 노트를 메모를 하나 남깁니다. 아침 6시에 깨워줘. 근데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9시가 넘은 거예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화가 난 남편이 막 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이제 화풀이 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딱 보니까 메모지가 놓여있는데 6시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가세요. 이렇게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주님이 되고요. 아내가 주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지 주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주님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해야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남편이 있다는데 링컨은 남편은 이런 데입니다. 아내를 위한, 오직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래요. 케네디 형은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라고 얘기한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있답니다. 나는 아내의 행복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크라테스 형 남편은요. 내 아내만을 알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데카르트 형은요.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또 예수님 형은요. 안방에 계신 우리 마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시며 라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남편이라도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비웃을지라도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할 때에도, 실패를 했을 때에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남편에게 끈기와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미국의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에 포드라는 사람이 전등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는요, 뒤에 있는 낡은 오두막집에 그 틀어박혀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사람이 만들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엔진이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그 포드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저렇게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지 못마땅하셔가지고 매일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가셨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이웃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 돈도 별로 못 보면서 저 비싼 걸 만들겠다고 왜 쓸데없는 돈을 쓰나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사람, 그 포드의 아내만이 그를 믿었습니다. 집안일이 다 끝나면 반드시 그 뒤에 있는 오두막집에 나타나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그 당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 T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죠. 나중에 그 포드가 정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포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보호하라고 얘기했고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존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가정의 원리를 지켜야만 그 가정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미래학회가 발행하는 미래 예측 전문지인 퓨처리스트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는 그 21세기의 가족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통적인 가족 기능은요, 자녀의 재생산과 양육,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서 온전히 사회 일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그것이 전통적인 가족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통적인 가족 기능이 변할 것이라고 이미 변해 있고 변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를 하고요. 그 남편의 가부좌적인 남편의 위치가 내려와지고요. 그 다음에 그 결혼이 거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지면서 이혼이 가정이 이렇게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 즉 결혼 없이 장기 동거를 해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계속 동거해서 산다는 그런 형식이나 혼합가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혼한 두 가정이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혼합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가정, 자녀를 낳지 않고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입양가정이 일반화,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결성가정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 그리고 동성애 가정에 합법화고요. 결합 없이, 그러니까 어떤 성적 결합 없이 공동 거주를 하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의 모습이 이제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예측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부의 행복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느냐?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원리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행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신분이 상승되거나 경제적인 계약이나 필요와 충족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상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바로 상대화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결혼을 통해서 만드신 가정은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정한 것이 바로 이 가정, 결혼을 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할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아내, 남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가 우리 안에 온전하지 있지 않으면 이해관계로 생각하게 되고 차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의 습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부모의 권위, 부모의 그 통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어떻게 측정하는 척도는요, 그 사람이 직업이 있고 나이가 차서가 아니라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면 여러분, 표현이 있지요. 엄벌과 코드가 아직도 탯줄이 이어져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엄마 하는 애들이, 그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져서 독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친정이나 친구나 습관이나 사상, 생활 태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독립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연합이란 말은 어떤 것이 부서졌는데 악교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쪽알이 50%의 남편과 50%의 아내가 만나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 100%로 준비되고 준비된 남편과 100%로 준비된 아내가 만나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만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내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나아지겠지. 그 아내가 결혼하면 신분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겠지. 내가 결혼하면 이것 때문에 편해지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연합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외로워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100% 인격체가 하나님의 그 원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연합을 어떤 것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한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1입니다. 모든 경제, 사회, 신앙 모든 것이 한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뭐 결혼할 때 내가 이만큼 가져왔는데 당신이 요만큼밖에 안 가져왔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요만큼밖에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 오래 못 갑니다. 모든 것이 한 단위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기 시작하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관념, 한 유닛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가 결혼하는 그 조카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이란다. 결혼은 사랑보다 높은 존엄성과 힘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인류를 존속시킬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연애 중에는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세대를 연결하는 사슬의 고리가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연애 중에는 너의 행복의 그 천국만 보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이 세상과 세상을 위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사랑은 내 자신과 개인의 소유이지만 결혼이란 개인적인 것 이상의 말뜻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둘만 좋아 죽습니다. 둘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거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도 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허니문은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허니문의 그 피리에 나오는 호르몬은요 3개월에서 6개월 가면 많이 간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뭘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바울은 3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역사로 우리가 정결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만드는 차원 이상의 것,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그 남편과 아내와 그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인 교회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가정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교회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로 온전히 서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 그 온전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남남이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부부싸라고 기분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안 이긴 것 같아요. 기분은.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그리치라는 그 가정상담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에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가 존경해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 안에 항상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존경만 해줘도 정말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는 사랑만 해줘도 끊임없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죄성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